유대 광야에 좀 유별난 모습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군중을 향해서 소리치던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은 쇠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중요한 자세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뿐이지 라는 식의 독선보다는 자기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뒤로 물러날 때 그만둘 줄 아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런 모습에서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 역할을 해야 하고, 나는 비록 망하더라도 주님께서 흥하시면 성공한 것이라는 올바른 신앙의 좌표를 세례자 요한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런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럴 때에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에서도 역시 이런 요한의 자세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 아래 제목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의 고난을 가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이어서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는 죄악의 굴레를 벗어난 하늘의 성도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런 가르침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이후에 불신함으로 잘린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기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20절에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적인 요소를 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탄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열매로 결실하지 못하면 심판은 쉬지 않을 것을 비유하시는 두려운 교훈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모습은 역시 은혜 받은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에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한계를 먼저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누구에게나 회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각자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신을 챙겨서 신기고 벗기는 관습에서 자신은 예수도의 신을 관리할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역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바른 자세,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도를 나타내야 하는 영적 사역의 자세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낮아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외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예전에 대학에서 물론 그랬습니다.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 과목 같습니까? 필수 과목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하십시오. 필수 과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필수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한가를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저분이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가? 정말 천국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믿는 사람인가? 그런 걸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필수가 아니면 그건 죄송하지만 짐승입니다.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치가 바로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고 필수인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인가? 우리 각자의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거기에 따른 결실들을 신앙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을 배웁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증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회개와 순종의 최종적인 표인 세례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를 정하시는 주님의 권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성령의 세례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주권에 대해 선언한 것은 구원과 심판, 즉 믿음과 불신에 대한 결과에 대응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티조, 본래 밥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충만하는, 넘치는, 음악도 서라운드식이라고 그러죠. 주위에 풍성한, 내가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몰입한, 가라앉은 그런 뜻이고요.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불에 완전히 파묻힌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각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다 감당하였다. 이제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의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나의 죽음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 나의 대속의 피가 너에게 유효하게 하여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 않은 선물이다. 너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고 진실한 언약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불이 충만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이 함께하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만으로는 성령과 불을 하면 히랍으로 두 가지를 중간에 얘기하는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연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어려서 보리타작 밀타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반드시 탈곡이 끝나면 탈곡은 뭡니까? 농사의 맨 마지막 과정입니다. 알곡은 바람을 붙여가지고 다 모아서 곡간에 쌓고 타작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까칠까칠하죠. 이게 날아다니면 사람을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태워가지고 재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원리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타작마당, 즉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가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가치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돌을 닦고 닦고 얼마나 많이 닦아야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철학을 숭앙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지만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많은 길이 있지만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것은 다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도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십자가의 도만이 창조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도 당연히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례를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죠.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려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으면서부터 예수 기도를 찬양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기도는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시켜서 회개의 세례를 명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회개가 필요 없으신 지고지선에 하나님께서 단순한 인간인 자신에게 세례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고 이러한 주님의 당부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창조주와 그 창조주의 명령을 실행하는 주님의 종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목표만을 지향하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할 진리의 음성입니다. 목표만 선하면 방법은 괘념치 않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그 결과에 가는 과정은 어떠했던지 묻어버리는 적어도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목표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목표를 주셨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도 목표 못지않게 귀중함을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위상보다도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약속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워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런 선언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살피겠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임재는 장차 이렇게 세례로 거듭날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서의 표상을 이 말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고 신령한 영적인 존재에서 영성을 잃어버림으로 거의 동물로 전락하여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육적인 삶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바울사도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8절에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러한 죄의 사람,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러한 거듭난 사람에게 비로소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사람과 임마누엘로 거하시게 되는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모델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엔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받는다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죄의 사람에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오순절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가장 이것이 명확한 약속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죄가 안 된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계실 수 없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죄, 죄사함이 선행돼야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감화하여 예수도를 받아들이도록 감동하실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은 죄를 씻지 못한 육의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임재는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사심을 영원히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예수 기도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데도 그걸 거절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전도와 마음으로부터 감화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생명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침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글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할 수 있어도 충만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에 분명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필요가 있고 또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정과 제약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또 작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지나칠 수가 없군요. 본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씀을 형상화해서 우리 대부분의 교회 강단의 의자 위에 뒤편에 비둘기를 새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들도 조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불의 충만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하는 심판에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마태나 누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비슷한 모습을 비유했을 뿐이지 성령은 비둘기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이 지나친 말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자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묘사함에 있어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심을 받습니다. 17절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건 속에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밑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함께 있었던 그런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누렸던 기뻐하시는 자였지만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죄의 인간은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죄의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진노를 살 뿐이라는 거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도의 희생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세례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도와 같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난 자들마다 내 아들을 집으라고 산 아들, 딸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렇게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필수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필수 항목을 잘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선택 항목이 아닙니다.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 최종의 목표요 사는 이유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야 맞습니다. 역사가 빠르게 흐르고 세상이 혼란하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교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바쁘면 안 가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가는 이거 뭡니까? 이게 첫째 항목입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모습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귀하다고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귀하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을 각 가정들에서 누이지 못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도 역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서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